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원은 이르면 오늘 표결하고 상원도 가능한 한 빨리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마감 시한인 23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새 예산안은 군인들의 급여를 2.4% 올리는 등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했던 150km에 달하는 미국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은 16억 달러로 깎여 배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 대상 구제안과 의료보험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은 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새 제재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수년에 걸친 대화 노력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적 자산을 훔치고 이전하는 걸 장려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규모가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팔고 싶은 건 사라고 강요하고 중국이 사고 싶은 건 거절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비난하는 건 공평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 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제재 조치로 미중 무역 전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지속해왔다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신조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즉답을 삼가겠다면서도 일본은 북일 정부 간의 협의와 베이징의 대사관 채널 등 여러 기회와 수단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고 일미한 삼각동맹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이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사흘간의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다이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트남 정부 주요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날로 증가해 지난해 6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이 한국의 4대 교역국,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으로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베트남 관영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7만 명의 베트남계 다문화 가정이 있고 1만 4천 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이들이 양국 관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방문 첫 일정으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훈련장을 방문해 한국인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 1월 23살 이하 아시아축구연맹 대회에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해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석 달 만에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연준은 어제 워싱턴에서 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0%에서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현 금리가 지난 몇십 년의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경제가 지금의 궤도를 유지하면 올해 안에 금리를 몇 차례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15년 이른바 제로금리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보다 더 부정직하게 협상에 나섰던 나라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 구상,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그려볼 수 있을지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 기간이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발언의 의미는 독수리 훈련을 포함한 모든 봄철 훈련 기간을 합친 것을 뜻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북부 산간 지역에는 밤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미터,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보다 더 부정직하게 협상에 나섰던 곳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 역사를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북한보다 더 부정직하게 목표점을 바꾸거나 협상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North Korea,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no one has moved the goalposts or negotiated in more bad faith than North
Korea.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을 수정한다면 북한과의 추후 협상에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합의 등을 이행하지 않아온 전례가 있는 반면 미국은 합의 규정들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a history of non-compliance, but with the United States, we then stick to the terms of the deal.
또한 지난 30여 년간 북한 김씨 가문의 협상 테이블 쪽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일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 구상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구상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예,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 언제 어떻게 연다는 것일까요?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소에 따라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곧바로 3국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에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첫째는 한국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중간에 문 대통령이 동참해 3국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네.
물론 3국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별도로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3국 정상회담을 구상하는 배경이 뭘까요?
예, 이 회담을 통해서 6.25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해 휴전체제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6.25 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남북한, 중국 등 4자이고
네.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중국인데요. 한국은 두 경우 모두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자, 남과 북. 2007년에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3자 또 뭐 4자 정상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관 정상회담에 한국 측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 회담에서 발표된 14 남북 정상선언에 평화체제 구축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조항을 담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구상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북한과 협의를 했을까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마침 북한이 북남 사이에 극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미 관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예,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 중간에 미한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최종적인 단계의 논의가 될 전망인데요. 이 같은 연쇄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미북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미북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이런 목표는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미국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특히 모든 보장의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요.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이 비핵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남북한과 미북 간 경제협력 구상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에 합의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날에 밝힌 비핵화 의지가 미국이 원하는 이른바 CBID 말씀하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네.
또 이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경제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요호 의원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화학무기는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한 외교관리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상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면담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It was a great discussion. We were talking about the optimism of the negotiations going 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훌륭한 논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더욱 중요하게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남북 협상에 대한 낙관적 견해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미래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태화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도 나누셨나요?
No, we really didn't get a whole lot into what should be on the agenda. Things were talked about.
의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선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저희 관점에선 안 된다는 거였죠. 북한 정권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한 것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재는 그대로 유지돼야죠.
한국 측에선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는 말씀이신가요?
Oh no, not at all. Not at all, but you know, people have asked if sanctions will be released and you know, if we look past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재가 해제될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새 행정부에 걸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고 제재를 해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협상을 존중하지 않고 핵 개발에 더욱 몰두해서 지금과 같은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에 대해 현재 전반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It's a mixed. It's mixed. Some people say that he shouldn't be the one meeting with Kim Jong-un.
여러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선 안 되고 경험 많은 외교 관리를 협상가로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노련한 외교 관리들을 협상가로 활용했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다르게 생각할 때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한 건 역사적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화적 협상을 이끌겠다는 미국의 신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사실 수차례 약속을 어겼는데요. 이번엔 정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You know, that's going to be choice Kim Jong-un and the people closely associated with him. They're the ones that are going to have to.
북한의 김정은이 결정해야 할 일이 되겠죠. 미국 정부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고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도 계속할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나라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이 정도 수준으로 지지한 적은 없었죠.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핵무기 포기 여부는 김정은의 선택이겠지만 미국의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아마 더 강화될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어떤 대가가 제공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Those are the things we're waiting to see what comes out of the negotiations. And of course, the first meeting will b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이번 협상에서 무엇이 나올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이번에도 제재를 완화해 주거나 해제해 주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라늄 농축 등을 중단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단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폐기하는 등 특정 기준들을 충족할 때까진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의 최선이 되고 또 전 세계 전쟁의 위협, 특히 핵전쟁 위협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재 완화 조건에 대해 일부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건들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that. The provocations, you know, I've never seen a country other than Russia just recently.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핵공격으로 미국이 파괴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내보내는 국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1세기에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죠.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원하면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화학무기조차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이 5,000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 세계 50에서 100년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순간에 가장 처음 단계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Skepticism is a healthy response because it's a protective mechanism. But if you're cynical, that's
회의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핵화 검증이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미국은 과거 이란, 북한과의 협상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도록 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항상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하는 거죠. 냉전 시절 소련에 그렇게 했었고 결국 소련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한 외교관은 VOA에 평화협정이 맺어져도 비핵화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비핵화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at's why it's great to have President Trump there. You know, the art of the deal. You know, these things will happen.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그래서 다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돼서 해결해야 하고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베트남에서 싸웠습니다. 끔찍한 충돌을 겪었고 인명, 재정 손실도 막대했죠. 그런데 이 국가들 중 일부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국가 모두 핵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면 충돌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교역 파트너가 되는 것보단 충돌을 제거하고 외교에 나서서 교역을 시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낫다고 봅니다. 교역 파트너들 간의 건실한 경제는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됐는데요.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I had a lot of respect for Rex Tillerson. I thought he did a very good job, but he and the president were at odds on some policies.
틸러슨 국무장관은 훌륭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는 부분이 많고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제재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재에 어떤 변화가 있기 전 반드시 책임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I know one of the ones that is going to come up are all options on the tabl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제 대답은 그래야 한다는 거고 폼페오 지명자도 그렇게 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협상 초기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일 텐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이 부분에서 점수를 얻을 겁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 정황이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고 이어 국무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화학무기 저지를 위해 시리아에 군사 행동을 가한 것처럼 북한에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That's a concern that North Korea would have to worry about. You know, keep in mind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북한 정권은 그 부분을 염려해야 할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군사 행동을 가했을 때 저는 처음에 대통령과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주권 국가를 공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자국민의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건 인류에 대한 잔혹행위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시리아에 넘기는 무기가 사람을 상대로 사용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건 이 협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이라고 할 겁니다.
지난해 초 하원 아태소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후 김정남 암살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To continue to make sure that the sanctions are withheld and that people that are cheating on the sanctions are held accountable and that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제재를 어기려는 자들에겐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지속할 겁니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겁니다. 또 한국과 함께 미국과 북한 간 또 남북한 간 논의를 촉진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테드 요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부터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30여 개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현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관철하라!
관철하라!
관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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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
한국 내 30여 개 북한 인권 단체 대표와 탈북민들이 모여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청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 제26조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원서를 오늘 이 기자회견이 마침과 동시에 대표 서너 분과 함께 직접 대통령 비서실로 가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한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이 자유와 평등과 이 질서 있는 사회에서 정말 사람다운 그러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인권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오는 29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인 6명의 석방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억류자 송환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김규호 목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위에 대해서 또한 송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하는 변호사라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된 상태로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억류 중인 선교사는 김정욱 씨로 지난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국기 최춘계 선교사도 지난 201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 밖에 고현철 씨 등 3명의 탈북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입니다. 김규호 목사는 북한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 석방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거절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자국민 생명과 또한 안위를 위해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우리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한 납북자나 국군포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서구 전 차관도 억류자 석방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재국가가 자기네들이 인권 침해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상대방들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상대방들을 그걸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호 대표는 특히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물밑 접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면수 목사와 미국 로버트 박, 케네스 베 선교사 등이 석방되는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목소리와 또한 외교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스웨덴에서 그런 북미 접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구출을 위해서 어떤 접촉하고 있는지 전혀 뭐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또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확인해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부가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의 반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한국인 억류자 석방 외에도 다섯 가지 의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 문제. 세 번째로는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 처벌 중지. 네 번째가 국군 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다섯 번째가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소환, 송환. 여섯 번째가 이산 가족의 자유스러운 왕래.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이런 내용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날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인 가운데 65%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군사공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6%에 그쳤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안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인 성인 남녀 1,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1일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군사공격을 가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쳐 지난 1월에 30%보다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퀴니피엑 대학 설문조사팀의 팀 말로이 부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변화로 분석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re seems to be a willingness on both sides to at least sit down at a table and look at each other.
정상회담이 아직 완전히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의향을 나타낸 사실만으로도 미국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설명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6%가 긍정적으로 2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가 82%, 민주당 지지자가 9%로 70%포인트가 넘는 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49%로 준비가 됐다는 응답자보다 5%포인트 높아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가운데 51%가 아니라고 답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46%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전쟁 억제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쟁 억제가 53%로 비핵화라고 답한 응답자 38%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래 거의 매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평균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말로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변함없는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But there has been steady confidence in the fact that we will not have a war with North Korea, that it can be settled.
하지만 지지 정당별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5%가 전쟁 억제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은 18%만이 이에 동의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전쟁도 감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로 이달 초 조사된 38%에서 회복됐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30%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말 국정연설 발표 이후 40%로 올랐다가 최근 다시 하락했었습니다. 이 밖에 상하원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면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49%, 공화당 43%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Washington.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 조치 등 무역 제재에 서명합니다. 또 미국 정부는 또 이란 핵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어서 미 연방의회 지도부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안에 합의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보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단행하는군요.
네. 오늘 오후 12시 30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다라고 백악관 측이 어제 밝혔는데요. 아, 관세 규모와 품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간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600억 달러 정도가 될 걸로 미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대규모 관세를 매기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서 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수입품에 새로 관세를 매기는데 중국에서 오는 것만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적자를 보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이 경제 공약에 따라서 집권 2년 차인 올해 들어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수입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의 10%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가 내일부터 발효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받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외에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될 경우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시킨 건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할 새로운 관세는 중국이 유일한 대상입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국의 부당 무역 행위를 조사하라고 미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는데요. 무역 대표부가 조사 결과를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요.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통상 당국과 백악관이 협의해 정리한 문건에 오늘 서명하는 겁니다.
네. 자, 중국의 부당 무역 행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중국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 침해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이 두 가지 분야를 미 무역 대표부가 집중 조사했습니다.
네.
아, 지식 재산권이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 신안권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의 특허와 상표 또 디자인을 베껴 만들거나 첨단 기술을 도용하는 그 규모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칠 만큼 많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관세 대상 품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신발과 옷가지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대상 품목이 1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경제 매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조만간 미 무역 대표부가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백악관 측은 이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과 지식 재산을 훔치거나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이 중국 정부 주도로 시장을 왜곡한 일들에 대응한 그 대응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무역 대표부 조사를 통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이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건데요.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 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통령 직권으로 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할 수 있게 한 법규인데요. 지난 1974년에 제정됐습니다. 이 조항은 이 국제 통상 마찰이 극심했던 지난 1988년 보다 광범위한 무역 제재 수단을 추가한 슈퍼 301조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이 슈퍼 301조 발동을 자제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미 무역대표부는 이 세계무역기구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을 상대로 관세부과 외에 또 다른 무역제재도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부과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오늘 발표될 걸로 주요 매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이 중국의 부당 무역행위를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두 갈래로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세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는 거고요. 투자 제한은 기술 이전 강요에 맞서는 조치입니다.
네, 중국 기업들의 그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들을 사들이는 일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중국 국영 기업과 연결된 자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 업체들을 인수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인공지능과 모바일 분야 중심으로 중국 자본의 미국 투자 제한이 단행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뭐 중국 정부 쪽에서 보자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제재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301조 관련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결연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 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파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이 어제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훅 국장은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최근 유럽 국가들과 추가 합의를 향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를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데요. 일종의 이 투트랙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비상계획이란 어떤 가능성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이 투트랙, 그러니까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그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이란 핵 합의의 재협상을 유럽 국가들과 함께 계속 준비하지만 실패할 경우 합의 파기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재협상과 파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란 핵 합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2000년대 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본격 진행하던 이란이 서방 측과 오랜 협상 끝에 지난 2015년 7월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아,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 나라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한 건데요. 이란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멈추는 대신 서방 측은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유럽과 추가 합의를 논의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 정신을 어기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이 핵 합의 정신을 어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란 핵 합의는 핵무기 프로그램만 철폐에만 그 결정했을 뿐 미사일은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핵 합의는 이란의 안보 위협을 막자는 건데 관련 조항이 허술한 틈을 타서 이란이 도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핵뿐 아니라 미사일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이란 핵 합의에 포함되도록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군 대변인이 지난 3일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회 지도부가 지출안에 합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2일 저녁 2천 쪽에 달하는 지출안이 공개됐습니다. 1조 3천억 달러 규모인 이 지출안은요.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네.
지금 연방정부가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임시지출안 시한이 23일 자정까지입니다. 의회 지도부의 지출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국방예산이 군인급여 2.4% 인상을 포함해서 78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난 건데요. 국방예산 증액에 대응해서 국내 프로그램 예산도 520억 달러 증액됐습니다.
네. 국경장벽 예산도 관심거리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항목 예산으로는 16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액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액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250억 달러를 요구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민 단속 요원 증원과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보건 분야 쪽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 지급을 하는 항목이 빠졌는데요. 그 밖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대책에 46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네.
국립보건원 연구 예산을 30억 달러 증액했습니다.
네. 최근 그 총기 규제와 학교 안전 강화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새 지출안에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 교직원과 경관을 훈련하는 예산 그리고 학교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예산 등도 들어갔습니다.
네. 관심을 끄는 항목 중에 다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카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카는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새 지출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선거 관련 예산이 눈에 띄는데요. 지역 정부의 선거 전산망 보안 강화에 3억 8천만 달러가 배정됐고요. 러시아 해킹에 맞서는 데 필요한 예산 3억 달러가 연방 수사국 FBI에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뮬러 특검은 현재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지도부가 지출안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들의 모임이죠. 프리덤 코커스는요. 국경장벽 등 공화당이 우선으로 여기는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지출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하원보다는 상원이 문제입니다.
네.
이 하원은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상원은 자체 규정 때문에 지출안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점차 구름 많아지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13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에는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14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황해도 맑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1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2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는 점차 구름 많아지고 해산과 삼지연 등 산간지역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영상 1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9도. 원산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7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영상 8도. 삼지연은 아침에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점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22일 목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포커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마틴 템포시 합참 의장이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엄중.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소식을 자세히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현장의 기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각종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이 있는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과 정황으로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10여 건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의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새 제재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수년에 걸친 대화 노력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적 자산을 훔치고 이전하는 걸 장려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규모가 300에서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원은 이르면 오늘 표결하고 상원도 가능한 한 빨리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예산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마감 시한인 23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새 예산안은 군인들의 급여를 2.4% 올리는 등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했던 미국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비용 16억 달러로 깎여서 배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 대상 구제안과 의료보험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은 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사흘간의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다이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트남 정부 주요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6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이 한국의 4대 교역국,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으로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지속해왔다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신조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일본은 북일 정부 간 협의와 베이징의 대사관 채널 등 여러 기회와 수단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일미한 삼각동맹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앞서 아베 정부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을 고리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석 달 만에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연준은 어제 워싱턴에서 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0%에서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희은 금리가 지난 몇십 년의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감세 효과와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미 경제가 지금의 궤도를 유지하면 올해 안에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가 사용자들의 대규모 정보 유출 파문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정보 분석 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정보를 입수해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말 미안하다며 불량 앱들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BOA 세계 뉴스 김영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